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오늘과 내일 미 동부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휴양지에서 열릴 두 정상 간 첫 회담에서는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중국이 더욱 압박을 가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불균형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중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정책과 환율 조작을 비난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미국의 지난해 대중국 무역 적자가 3,100억 달러에 달했다며 이는 시 주석과의 회담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밖에 타이완을 둘러싼 갈등 문제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 여러 현안들을 다룰 것으로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터키는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주에서 공습으로 사망한 시리아인 3명에 대한 부검 결과 이들이 화학무기에 노출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3명은 지난 4일 반군이 장악한 칸쉐이쿤 마을에서 화학무기 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은 30명과 함께 치료차 터키로 이송됐다가 숨을 거뒀습니다. 칸쉐이쿤에서는 이번 공격으로 100명이 숨지고 350명이 다쳤습니다. 이에 따라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정부와 그의 동맹인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고조됐습니다. 특히 어제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영국과 프랑스, 미국은 러시아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세 나라가 발의한 유엔 결의안은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시리아인 33명을 처형했다고 시리아 내전감시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이번 처형이 어제 오전 시리아 동부 데이르 에조르에서 자행됐다며 올 들어 ISIL에 의해 처음으로 이뤄진 대량 학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 관측소는 대량 학살을 직접 목격했다고 밝혔지만 살해된 사람들이 내전의 상대 측 전사들인지 아니면 ISIL에 붙잡혀 사형을 선고받은 민간인들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자국군에 남중국해 내 무인도들을 점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오늘 서부 팔라완주의 한 군기지를 방문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은 치열한 영유권 분쟁지인 스프레틀리 군돈의 약 10개 섬들에 필리핀 국기를 개양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특히 필리핀은 모두와 친구가 되기 노력했지만 이제 관할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6월 12일 필리핀 독립기념일에 이들 중 한 곳인 파가사 섬에 필리핀 국기를 개양하기 위해 방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지하철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아파트 건물에서 의심스러운 물체를 발견해 확인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보안청은 오늘 오전 상트페테르부르크 동부지역의 한 아파트 건물에서 폭발물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고 폭발물 전문가들이 투입돼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지하철역에서 폭탄 테러로 자살 폭파범을 제외한 13명이 숨지고 55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 뒤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동과 아프리카발 항공기 기내에 컴퓨터 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다른 해외 공항들로 확대할 수 있다고 존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켈리 장관은 어제 상원 청문회에서 테러 분자들이 전자기기에 폭발물을 장착해 상업용 항공기를 겨냥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노트북과 태블릿 컴퓨터의 기내 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조만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4월 6일 목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첫 정상회담을 엽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이제 중국의 전략적 자산이 아닌 굴직거리가 됐다고 매트 포틴저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이 밝혔습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8명은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에는 7도, 오후에는 20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있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 북부는 0.5에서 1.5m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미 남부 플로리다주에서 첫 정상회담을 엽니다. 전문가들은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담이 북한 핵 문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언급하며 북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의 정상회담에 이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That's another responsibility we have, and that's called the country of North Korea. We have a big problem.
북한은 우리가 해결을 책임져야 할 또 하나의 현안이란 지적입니다. 앞서 시리아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또 다른 주요 과제로 언급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나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somebody that is not doing the right thing, and that's going to be my responsibility.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누군가는 바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가 엉망이라며 자신이 중동과 북한, 끔찍한 미국의 교역 등 많은 문제들을 전임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물려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최고 경영자 대상 행사에서도 북한은 인류의 문제라며 시진핑 주석과 이에 대해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that's really a humanity problem. So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at also.
앞서 백악관 고위 관리도 5일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급한 현안으로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북한과 무역 불균형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인터넷 연결망 트위터에 중국과의 만남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미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무역 불균형 문제를 강하게 압박하고 시 주석은 정책 변화 대신 모호한 입장을 취한 채 문제의 중요성에만 동의하는 차원에서 첫 회담을 마무리할 공산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여 두 정상이 얼굴을 붉힐 가능성이 있다며 회담 뒤 발표할 공동성명 내용의 합의에도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고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과의 대화의 시간은 끝났다며 미국은 중국이 대북 압박을 한층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전 손튼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6일과 7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문제가 매우 시급하며 동북아시아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현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I can't say specifically what the discussion will be and where we'll come out, but this is going to be a high priority issue.
손튼 차관보 대행은 5일 미중 정상회담 사전 전화 브리핑에서 회담 내용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는 없지만 매우 시급한 위협인 북한 문제에 대응하는 의제가 높은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 측의 대북 압박을 높이는 데 도움을 구할 것이라며 중국의 도움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틀간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튼 차관보 대행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관련해 북한의 경제 활동은 대부분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확대된다며 점점 심해지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you saw from the secretary's statement last night, and I think this was your words, the time for talk is over.
손튼 차관보 대행은 북한의 5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틸러슨 국무장관의 성명에 대해 언론은 대화의 시간은 끝났다고 표현하고 있다며 틸러슨 장관은 그런 기류를 최근 한국과 일본 순방에서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발언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기류를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틸러슨 장관이 밝혔듯 미국은 시급하고 불안정한 위협인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북정책 재검토가 아직 진행 중이고 비공개리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더 이상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해 중국이 한국에 보복 조치를 취하는 문제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손튼 차관보 대행은 말했습니다. 손튼 차관보 대행은 이와 관련해 틸러슨 장관이 동북아 순방 중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는 우려스럽다는 점을 이미 밝혔다고 언급했습니다.
We've made our position on this pretty clear. And have also raised
손튼 차관보 대행은 미국이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혔고 또 중국에도 알렸다며 만일 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된다면 중국의 보복 조치가 우려스럽고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백악관 고위 관리도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이 중국에 어떤 전략적 가치도 없다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중국의 이해에 부합된다고 말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이제 중국의 전략적 자산이 아닌 골칫거리가 됐다고 매트 포틴저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국장이 밝혔습니다.
I think that North Korea long ago ceased to be a strategic asset for China. It is now quite clearly a strategic liability.
포틴저 선임 국장은 5일 워싱턴의 외신 기자 센터에서 가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에 대한 설명회에서 중국이 북한의 위협을 다루는데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과 매주 저지르는 도발, 그리고 가장 최근 감행한 미사일 도발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 등 미중 두 나라가 협력할 영역이 있으며 이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설명입니다.
We would like to see China working closely with the United States to address the menace emanating from North Korea.
포틴저 국장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지와 미국이 실제로 그런 제재를 적용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정상회담 초반부에 관련 주제에 대한 대화가 오갈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I will say that this is going to be an early topic of conversation during the summit.
포틴저 국장은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의 접근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겠다면서도 현 상황은 결국 추가 압박으로 귀결될 것이고 오직 중국만이 대북 경제 제재를 할 수 있는 만큼 제재 문제는 살아있고 가동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감행한 미사일 도발을 한 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허버트 맥메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한국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두 나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6일 오전 약 20분간 가진 전화통화에서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대해 규탄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특히 현지 시간으로 6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개최될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중요한 문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과 한국, 일본의 6자회담 수석 대표들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전화 협의를 가졌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5일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가나스키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각각 통화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제재와 독자 제재 차원의 조치 등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북한의 이번 도발이 다분히 미중 정상회담을 겨냥한 기싸움 차원의 행동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 미한일 세 나라도 한 목소리로 강경한 입장을 내놓음으로써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북핵 해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입장에서도 시진핑 주석과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야 하고 또 미국의 입장을 추진해야 되는 입장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동맹국들 간의 공조 강화, 특히 미사일 방어 체제에 의한 대비 강화, 이건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의지 표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국의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도 6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갖는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시급한 안보 위협이라는 미국 측 인식이 확고하다며 미국은 올 들어서도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과 대화를 거론할 때가 아니라는 점,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은 더 이상 전략적 자산이 아닌 전략적 부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런 미국의 인식과 대응 방향은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확고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조 대변인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고위급 차원의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통해 양국 공동의 대북 접근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면 가능한 빠른 시기에 회담 결과를 고위급 차원에서 공유, 평가하고 후속 대책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를 절박한 해결 과제로 느끼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대북 압박에 협력할 가능성이 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북한 변수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중국의 전략적 계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진단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대부분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열쇠를 쥐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I think doing anything with North Korea without Chinese cooperation makes it much harder. Getting Chinese cooperation of a meaningful sort.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스팀슨 센터의 앨런 롬버그 석좌 연구원은 5일 대북 정책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중국의 협조 없이 북한 문제를 풀기 매우 어렵지만 중국으로부터 의미 있는 협조를 얻는 것 역시 극도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롬버그 연구원은 그러나 중국이 과거보다 북한 문제를 더욱 절박하게 느끼고 있다면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의 협력 수위를 소극적이나마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Don't like North Korean behavior. They don't like the nuclear program. They don't like the threats. They don't like the implications of the reactions to those threats.
중국이 북한의 행동과 핵 프로그램 그리고 이 같은 위협으로 인한 파장을 부정적으로 여기면서 대북 공조에 조금씩 나서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롬버그 연구원은 중국의 북한산 석탄 금지 조치를 대표적인 예로 들면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사전 포석일 수도 있지만 북한에 대한 신호로도 읽힌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긴급한 현 국면을 볼 때 북한 문제가 군사적 충돌로 귀결될 수 있다며 이는 중국이 어떻게든 피하려는 결과인 만큼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롬보그 연구원은 북한과 연관된 중국 기업들의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Is that the banks, for example, in northeastern China that do business with North Korea are pretty small?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동북부 지역 은행들의 규모가 작고 국제 금융 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제재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길버트 로즈먼 미 프린스턴 대학 명예 교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필요성에 대해 훨씬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And I do believe that the secondary sanctions are a response to a failure of China to cooperate.
세컨더리 보이콧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중국의 이행 실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로즈먼 명예 교수는 북핵 6자 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후인 2009년 중국의 대북 수출이 급증하고 이듬해 북한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 뒤에도 북중 간 교역이 빠르게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협조가 없는 상황에서 미한일 세 나라의 동맹을 바탕에 둔 압박 증대와 세컨더리 보이콧, 정보 전쟁 등의 대안적 접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Much of it has to be to give China the impression that the U.S. has alternatives to just relying on China.
미국은 중국의 선의에 기대기보다는 미국도 다른 대안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워싱턴 주재 일본 대사관 특별 보좌관을 지낸 타츠미 유키 스팀슨 센터 선임 연구원은 일본의 미미한 대북 무역 거래를 고려할 때 독자 제재 수위는 이미 최고치에 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한계를 넘어 북한과 중국 모두에 중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려는 게 일본 정부의 최근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Send a clearer message to both parties that Japan is willing to take steps.
일본은 우선적으로 억제력을 키우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그런 정책이 실패할 경우 미국, 한국과 협력해 보다 강제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과 중국에 보내고 있다고 유키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인 대부분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북한 핵계획에 대처하기 위한 최상의 방안으로 제재 강화를 꼽았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인 10명 중 8명은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미국인 1,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5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가 북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대답했고 17%는 어느 정도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의 78%가 북한에 대한 비호감을 표시한 겁니다. 북한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다는 응답자는 12%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인 10명 중 9명가량인 88%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우려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65%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고 23%는 어느 정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크게 우려하지 않거나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12%에 그쳤습니다. 또한 미국인들은 북한의 핵계획에 대처하는 최상의 방안으로는 대북제재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응답자의 61%가 대북 경제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고 28%는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퓨 리서치 센터가 제시한 방안들 가운데 군사력 사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응답자들은 미국이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이 북한과의 심각한 군사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미국이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사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64%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해서 안 된다는 응답자는 30%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18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전화로 실시됐고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매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드리는 뉴스 깊이보기입니다. 중국 정부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 이후 북한 당국의 경제적 대응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수출품을 다변화하려는 북한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느냐가 관건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에 따라 북한은 우선 수출길이 막힌 석탄을 내수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출용 석탄 가운데 일부가 북한 내 화력발전소나 민수용 시장에 공급될 경우 북한의 에너지 부문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윤재영 박사는 대북 제재로 대중국 석탄 수출이 줄어들면서 화력발전소 연료로 공급되는 석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중교역의 70% 이상이 이뤄지는 단둥 지역에서는 수출길이 막힌 석탄이 내수로 전환되면서 북한의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경상대학교 박종철 교수는 말했습니다.
2010년대 이후 북한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서면서 내수 부문에서도 석탄의 수요가 증대되면서 내수 중심의 기업과 웨어버리 기업 사이에 일정 부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크를 할당하는 조치를 북한 당국이 취했는데 웨어버리 기업은 내수보다 가격이 비싼 중국에 석탄을 수출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했습니다. 북한의 화력발전소와 기업소, 인민들 사이에서도 중국의 석탄을 수출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북한 당국의 방침에 따라 내수 공급이 증가할 수 있지만 적정 이윤 회수가 불가능한 구조인 만큼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수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출장기 처음 오면 어떻게 할지 몰라도 결국 탄광 자체가 탄광을 캐서 이윤을 창출하고 재생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북한 내에서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탄광을 오래가지 못해요. 주민들 배급도 못 주게 되고 그럼 주민들 다 이탈하고 탄광 탄부들 다 이탈하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북한 내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의류나 수산물 수출 확대 등 수출 품목의 다변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DB 산업은행 통일사업부 이우진 연구위원입니다.
섬유용 수산물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당장 큰 투입 없이 당장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선택권이 없이 치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수단은 섬유 제품 쪽하고 수산물밖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산업 부분에서.
우리는 석탄에 이어 북한의 두 번째 대중 수출 품목입니다. 북한은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광물 수출이 원자재 가격 하락과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줄어들자 의류 임가공 수출을 통해서 부족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중 간 의류 임가공의 경우 상당 부분 우회무역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대북사업가는 지난해 대북 제재로 중국을 거쳐 북한과 간접적으로 위탁 가공 거래를 해온 한국과 일본, 유럽 등 제3국 기업들로부터 주문이 줄자 북한이 중국의 내수 시장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북한의 대중 의류 수출은 전년에 비해서 9.5% 감소한 7억 2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수산물 역시 최근 수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지난 한 해 북한이 중국으로 수출한 수산물은 모두 1억 9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76%나 급증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의 지방 정부와 제재와 무관한 부분에서의 경제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산업연구원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정부가 북한 인력 고용이나 북중 관광, 국경지대에서의 경제협력 사업 등을 통해 석탄 수출 감소에 따른 외화 수입 감소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외화 수입원을 제공할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북중 접경 지역을 현지 조사한 박종철 교수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단둥에는 2만 8천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종철 교수는 신의주와 나진 등 국경 지역의 경우 직접적인 현금 수입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북중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소형 기업의 경우 200만 달러를 투자해서 3년 내에 회수 가능한지가 중요한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분야로는 물비누 세제, 식품과 의류 가공, 어류 가공과 같은 가공 공장의 인력 송출 등이 있습니다. 좀 더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는 단동시 접대국과 같은 반민반관 기업의 관광업 진출, 북한의 유통망이 확장되면서 북한으로의 중고자동차 수출, 태양광판 판매 등의 분야가 있습니다. 더불어 조금 더 큰 기업 규모들은 아파트 건설과 같은 현금 회수가 가능하지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까지 중국 기업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박 교수는 단둥 국문만 호시무역구의 경우 아직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지만 신암록강대교가 완전히 개통되면 운영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비공식 무역을 확대함으로써 제재를 우회하려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는 최근 발간한 중국 정부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의 의미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천여 킬로미터의 국경선과 여러 개의 항구로 연결된 북중 무역에서 밀수는 예사로운 일이라며 북한이 밀수해서 해법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밀수가 확대될 경우 이득을 얻는 것은 중국 상인들과 북한의 석탄 수출업자들로 이들이 공식적인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항구와 육로 통로를 바꾸는 수법으로 난관을 헤쳐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태전공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석탄의 경우 선박 등을 통해서 대량으로 운반되는 만큼 근본적으로 제재를 회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물 수출 감소로 인한 외화 손실을 단기간에 만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가공 의류나 수산물 등 수출 품목의 다변화를 위한 북한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이 뉴스 김은지입니다.
네, 오늘과 내일 남한과 북한이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만나 경기를 치르게 되죠. 지금은 강원도 강릉시에서 이 세계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 4부 리그 이 남한과 북한 대표팀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남북한 스포츠 대회라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현지의 분위기를 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기자.
네, 강원도 강릉 하키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자 아이스 하키 남북한 대표팀 경기 경기는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끝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7천여 관중석을 거의 다 메운 관중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 남북한 여자 아이스 하키 경기가 조금 전 한국 팀의 3대 0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한국 팀은 1구간에서 먼저 두 골을 성공시키며 기선을 잡고 여유있게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북한 팀은 2구간에서 강력하게 돌진하며 득점을 노렸으나 한국팀 이은디 선수의 슈팅에 3대 0으로 우세를 허용했습니다. 이로써 한국팀은 4승 무패 4연승을 달리게 됐고 북한팀은 1승 3패에 머물게 됐습니다.
네, 이번 경기에서는 한국이 이겼군요. 그런데 강원도 강릉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 기간 동안에 북한 선수단을 응원하는 응원단이 구성됐다고 하던데 어떻게 응원이 펼쳐졌습니까?
네, 오랜만에 한국에서 벌어진 국제 경기에 북한 대표팀이 출전하면서 북한 팀을 응원하는 남측 응원단이 구성돼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경기장 본부석 건너편에 남측 공동 응원단이 800여 명 가까이 자리 잡고 북한 팀을 응원했습니다. 공동 응원단은 한반도가 그려진 단체 응원복으로 복장을 통일하고 빨간색과 파란색 막대 풍선 등 응원 도구를 흔들며 우리는 하나다, 이겨라 코리아 등 응원 구호와 율동 등을 선보이며 북한 선수단을 응원했습니다. 남북 공동 응원단은 지난 2일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강원도민과 전국에서 응원 온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북한 대표팀이 출전하는 5경기를 모두 응원할 계획인데요. 대회 기간 동안 모두 2천여 명이 공동 응원에 참여합니다.
예,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스포츠 대회에 참여하는 것, 흔한 일은 결코 아닌데요. 북한 선수단들의 현지 적응 모습은 어땠는지도 궁금하군요.
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은 바깥 세계에 대해 경계심을 풀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취재진의 질문 세례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공식 훈련조차 언론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 시간과 공식 경기 때를 제외하고 선수들은 개별 행동에 특별히 많은 제약을 받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북한 선수단은 지난 3일 오전 훈련을 마치고 오후에 있을 네덜란드와의 경기에 앞서 숙소 바로 앞에 있는 경포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선수들은 하나둘씩 숙소에서 나와 일부는 양말을 벗고 바닷물에 발을 담그기도 하고 그 나이 또래 소년들처럼 제자리뛰기를 하며 쾌활하게 웃기도 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선수들은 산책로와 해변에서 일부 관광객들과 마주쳤지만 대화를 주고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한 선수단은 지금까지 치러진 경기마다 경기가 끝난 뒤 승패에 관계없이 남측의 공동 응원단 앞으로 다가가 일렬로 서서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고요. 손을 흔들거나 스틱을 흔들어 보이며 뜨거운 응원에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북한 대표팀 지금까지 경기 성적은 어떻습니까?
네, 북한 대표팀은 지금까지 4차례 경기에서 1승 3패를 기록했습니다. 남북한 대표팀 경기 소식은 조금 전 전해드렸고요. 앞선 경기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2일 호주와의 첫 경기는 아쉽게도 1-2 역전패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이번 대회에서 세계 순위가 가장 높은 네덜란드와의 경기였는데요. 또다시 2-4로 졌습니다. 세 번째 상대 영국을 맞아서 북한은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정규 시간에 2-2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두 팀은 연장전에 들어가 문전 홈런 상황에서 북한 대표팀 진옥 선수가 골을 넣어 짜릿한 첫 승리를 맛봤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 4부 리그 남북한 대표팀 경기가 열린 강릉 하키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병용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뉴스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오늘 이 플로리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납니다. 아, 미국 새 정부 출범 후에 이 첫 미중 정상회담인데요. 어떤 내용이 다뤄질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또 며칠 전에 발생한 시리아의 화학무기 공격에 대해서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아사드 정권에 대한 나의 태도가 바뀌었다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이 공화당이 오늘 이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 인준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른바 핵 선택권 방식을 사용할 예정인데요.
예.
관련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미중 정상회담 처음으로 열리는데 저희들이 앞서 뉴스 시간에도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아직 미국에 도착은 안 한 거죠?
예, 핀란드 2박 3일 방문 일정을 마친 시 주석이 오늘 오후에 미국에 도착합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휴양지죠. 휴양시설인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내일까지 이틀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진행되는데요.
예.
오늘 저녁에 부부 동반으로 열릴 공식 만찬, 또 내일 업무 오찬을 포함한 장시간 일정이 이어집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안보와 통상 이렇게 다양한 부문에서 중국을 강하게 비판해왔기 때문에
예.
이번 만남을 계기로 해서 양국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예.
있습니다.
이번 미중 첫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주요 의제가 다뤄질까요?
예, 북한 핵 문제와 통상 현안이 두 가지 큰 의제가 될 걸로 세계 언론이 공통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 예, 존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도요. 미중 정상회담의 목적은 북한 문제와 최근에 사드 포대 한국 배치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요. 예. 그 밖에 여러 현안들을 논의하게 된다고 지난 13일에 밝혔습니다.
예. 자, 북한 핵 문제부터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자,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요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일요일자 영국 신문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요. 중국이 끝내 나서지 않으면 미국이 독자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이는 미국이 대북 군사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메시지라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설명을 했습니다.
예.
특히 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는데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북한이라는 큰 문제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북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예,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 먼저 이제 주한미군이 배치하려고 한반도에 배치하려고 하고 있는 사드 이것도 중요한 현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방어적인 조치로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시 주석에게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예.
이 중국은 이 사드의 관측 범위가 북한을 넘어서 중국까지 미치기 때문에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입장은 그동안 사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반대를 했었는데
네.
이번 회담에서 시 주석이 방어적 조치로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장을 밝힐지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되네요.
네.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에 시 주석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불확실한데요.
예.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핵미사일 개발 포기 압력 행사 요구 또 방어체계로서의 사드에 관한 설명에 시 주석이 선뜻 동의하진 않을 걸로 외신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요. 북한 문제에 대한 접점을 찾기가 어려울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예. 또 이제 양국 간의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가 통상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역 통상 현안에서는 두 정상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기가 뭐 상대적으로 수월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서 고율 보복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혀왔는데요.
네.
이 중국어권 매체들은요. 시진핑 주석이 이번 회담에서 중국의 대미 투자를 확대하고 미국 기업의 중국 진출 또 미중 무역 불균형 개선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시 주석이 내놓게 될 대미 투자 확대 방안은 어떤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예, 중국 상무부가요. 이 미국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주요 정부들과 총액 25억 달러에 달하는 라는 투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 샌프란시스코 인근 주요 정보통신 기술 기업들이 몰려 있는 곳이죠. 이 실리콘밸리에 많은 돈을 투자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또 현지 기업들의 중국 진출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규제들도 면제해준다는 계획인데요. 중국 측은 이 같은 대규모 투자와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부응하고 한다고 하고요. 또
예.
양국 간 무역 자본 수지 역조를 푸는 데도 기여한다는 그런 보관입니다. 이로써 다음 달 중순 발간될 미 재무부의 주요 무역 상대국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걸 피하고요.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온 시장 경제국가 지위도 얻게 될 수 있을 걸로 중국 측이 또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도 현안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꾸준히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웃 나라들과 분쟁을 겪고 있는 이 남중국해 문제 역시 미중 간의 주요 현안인데요.
예.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대도 불구하고 남중국해에 인공섬들을 만들어서 군사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런 이 남중국해의 군사 유세화를 꾸준히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중국이 지난해에 이 상설 중재재판소의 영유권 주장 무효 판결을 무시하고 계속 남중국해에 대한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이번 정상회담에서 당장 성과가 나오긴 어렵겠지만 뭐 충돌하는 일도 없을 거란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또 트럼프 정부 출범 초기에 이제 중국과 관련돼서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됐던 부분이 하나의 중국, 이 원칙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겠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에 시 주석과 전화통화에서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것을 재확인하는 일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예상됩니다.
예.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것은요, 타이완이 독립국가가 아니라 체제만 다르고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의 외교관계 대전제인데요.
네.
홍콩과 티베트 등지의 독립 요구를 제압하는 근거로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미국이 이 원칙을 인정하는 걸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요,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회동을 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시리아와 발 아시아드 아사드 정권에 대한 나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밝혔고요.
예.
시리아 측의 최근 행동은 선을 많이 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선을 넘었다는 행동은 지난 화요일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 주의 칸쉐이칸에서 이 화학무기가 살포돼서 어린이를 포함해서 주민 70명 정도가 사망한 걸로 추산되는 그런 예. 사건을 가리키죠.
예,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 시리아 내전 종결 조건으로 미국이 아사드 정권의 퇴진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
그렇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 이번 사건이 이 아사드 정권에 대한 어떤 입장에 영향을 미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회견에서요. 무고한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이 화학무기에 질식한 화면에 공포를 느꼈다면서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미국이 최근 시리아 정책 우선순위가 더 이상 아사드 축출에 있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대응이 주목되는데요.
네.
이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 4일에 시리아 정권 축출론에 대해서 중동 지역 지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치적 현실을 고려하면 맞지 않는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시리아 정권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식으로 강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건가요?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를 다루기 위해서 어제 유엔 긴급회의가 소집됐었는데요.
예.
여기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요. 아사드 정권의 본색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맹비난하면서요. 유엔이 못한다면 부득이하게 이 미국이 독자 행동에 나설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예, 독자 행동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헤일리 대사가 이 독자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또 말을 아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뉴욕타임즈는요. 미국이 시리아 정부 측의 군용 비행장을 폭격하는 등 군사적인 방안을 동원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미 상원에서 중요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처리될 예정인데요. 이 고서치 지명자는 지난해 사망한 앤터니 스켈리아 대법관 후임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이죠.
예.
지난 3일 이 상원 법사위원회가 고서치 지명자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11대 9로 채택하고요. 전체 회의에 올렸는데요.
네.
지난 며칠 전체 회의에서 인준안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예,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법사위원회에서는 공화당, 민주당 그 소속별로 찬성과 반대가 갈렸는데 그렇다면
네.
전체 회의 지금 상황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44명이 인준안에 반대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예.
현재 상원은 공화당 대 민주당의 의석 비율이 52대 48인데요. 일부 민주당 의원이 인준안에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섰으니까 인준안을 표결에 붙일 수만 있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하지만 상원에서는 그 전에 먼저 토론 종결 투표를 거쳐야 하는데요.
네.
이 투표를 통과하려면 60표가 필요한데 현재 표가 좀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네, 인준안 자체에 대한 표결 전에 넘어야 할 관문이 토론 종결이군요. 네. 공화당이 그동안 반드시 뭐 고소치 지명자를 인준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방법으로 어떤 그 방안들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까?
네, 최후의 수단으로 알려진 핵 선택권까지 이용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60명이 아니라 단순 과반수, 51명의 찬성만 있으면 토론 종결 투표를 통과할 수 있게 규정을 바꾸겠다는 건데요.
예.
앞서 민주당도 지난 2013년에 이 핵 선택권을 이용해서 장관 등 행정부 지명자와 연방 판사 지명자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끝내는 데 필요한 60표에서 51표로 필요한 표를 낮춘 바가 있었습니다.
예.
네, 당시 연방 대법관만은 예외로 했었는데요. 이제 공화당이 이 역시 51표로 낮추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토론 종결 요건을 좀 낮추고 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통과시키겠다. 이게 지금 공화당의 계획인 것 같은데.
네.
전망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될 전망입니다.
예.
뭐 존 맥케인 의원 등 일부 공화당 의원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긴 한데요. 이들 역시 고서치 대법관 지명제를 지지하기 때문에 방식이 마음에 안 들지만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 공화당 원내대표는요. 고서치 지명제에 대한 인준안이 토론 종교 투표를 통과하지 못하면 바로 핵선택권을 적용해서 규정을 바꿀 예정이고요. 내일 인준안을 최종 표결에 붙이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끼입니다. 아침에는 7도, 오후에는 20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있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 북부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구름 끼입니다. 양덕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19도, 신유주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은 17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4도, 낮에는 22도가 예상되고요. 강계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24도, 희천 아침 기온 역시 6도, 낮 기온 24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이 많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7도, 낮 기온 17도, 용현 아침에는 5도, 낮에는 16도, 개성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21도입니다. 사리온 아침에는 7도, 낮 기온 20도를 보이겠습니다. 함경 남도와 북도도 흐리고 구름이 낍니다. 함흥과 심포, 원산, 장전에는 비 예보가 있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18도, 해산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20도, 장진 아침에는 영하 1도, 낮에는 13도입니다. 풍산 아침에는 0도, 낮에는 13도, 청진 아침에는 7도, 낮 기온 13도, 웅기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12도,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2도, 낮 기온은 16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있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5m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4월 6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3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와 러시아는 시리아 전투기들이 시리아 북부 반군 장악 지역에 화학 폭탄을 투하했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왈리드 무알렘 시리아 외무장관은 오늘 정부는 칸셰이쿤 지역에 대한 공습 과정에서 화학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테러 분자들에게도 결코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군이 화학무기를 저장해 놓은 시설에 공습이 가해졌다는 러시아 측의 설명을 옹호했습니다. 앞서 터키 법무부는 이번 공습으로 사망한 시리아인 3명에 대한 부검 결과 이들이 화학무기에 노출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모알렘 장관은 정치색을 배제한 조사를 제안한다며 조사는 앙카라가 아닌 다마스쿠스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도 오늘 국제사회에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정보는 없다며 시리아를 겨냥한 판단을 서두르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시리아인 33명을 처형했다고 시리아 내전감시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이번 처형이 어제 오전 시리아 동부 데이르 에조르에서 자행됐다며 올 들어 ISIL에 의해 처음으로 이뤄진 대량 학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 관측소는 대량 학살을 직접 목격했다고 밝혔지만 살해된 사람들이 내전의 상대 측 전사들인지 아니면 ISIL에 붙잡혀 사형을 선고받은 민간인들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오늘과 내일 미 동부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휴양지에서 열릴 두 정상 간 첫 회담에서는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핵과 미사일 계획을 포기하도록 중국이 더욱 압박을 가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불균형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중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정책과 환율 조작을 비난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자국군에 남중국해 내 무인도들을 점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오늘 서부 팔라완주의 한 군기지를 방문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은 치열한 영유권 분쟁지인 스프레틀리 군도 내 약 10개 섬들에 필리핀 국기를 개양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특히 필리핀은 모두와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 관할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6월 12일 필리핀 독립기념일에 이들 중 한 곳인 파가사 섬에 필리핀 국기를 개양하기 위해 방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지하철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아파트 건물에서 의심스러운 물체를 발견해 확인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보안청은 오늘 오전 상트페테르부르크 동부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폭발물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고 폭발물 전문가들이 투입돼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지하철역에서 폭탄 테러로 자살 폭파범을 제외한 13명이 숨지고 55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 뒤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를 위해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중앙아시아 출신 이민자 8명을 체포했습니다. 미국은 중동과 아프리카발 항공기 기내에 컴퓨터 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다른 해외 공항들로 확대할 수 있다고 존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켈리 장관은 어제 상원 청문회에서 테러 분자들이 전자기기에 폭발물을 장착해 상업용 항공기를 겨냥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노트북과 태블릿 컴퓨터의 기내 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조만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